안녕하세요. 시설원 이야기 기말 대비 학습 팟캐스트 오늘은 둘째 시간입니다. 함께 공부해 주실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온실 안에서 작물을 둘러싼 환경 요소들을 본격적으로 다뤄볼 거예요.
이번 둘째 시간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여섯째 강 병충해와 생리장애 일곱째 강 광환경 여덟째 강 온도와 습도 환경 아홉째 강 공기 환경 그리고 열째 강 온실의 근권부 환경입니다. 한마디로 빛존도 습도 공기뿌리 주변 흙까지 환경 요소를 하나씩 짚어요.
좋습니다. 여섯째, 강 병충해부터 시작하죠. 시설에서 병충해가 왜 더 잘 퍼지나요?
이유가 세 가지예요. 같은 자리에 같은 작물을 계속 심는 연작 습도가 높은 다습 환경 그리고 자연에 있던 천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진단할 때는 병충해 때문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하고 혹이나 가스 같은 생리장애랑 가른 다음 원인별로 방지해요.
씨드는 병이 여러 가지라 늘 헷갈려요. 정리해 주실 수 있나요?
딱 한 가지 함정만 기억하세요. 품마른 병은 세균이고 시든 병이랑 역병은 곰팡이입니다. 품마른 병은 청구병이라고도 하는데 잎이 푸른 상태에 그대로 갑자기 시들어요.
푸른 상태로 시든다는 게 포인트네요. 구별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나요?
줄기를 잘라 물에 담가 보면 품마른 병은 흰 점액이 스르륵 흘러나옵니다. 세균이라서 그래요. 반면 시든 병은 푸사리움이라는 곰팡이가 도감 그러니까 물기를 침해해서 도감부가 갈색으로 변합니다.
정리하면 흰 점액은 세균인 품마른병 도관, 갈변은 곰팡이인 시든병이군요. 곰팡이병은 또 뭐가 있나요?
잿빛곰팡이병은 저온에 습할 때 갈색병반에 잿빛곰팡이가 끼고 흰가루병은 반대로 건조한 봄가을에 잎에 흰가루가 뿌려진 듯 생깁니다. 저온 다습 때 건조의 대비가 시험에 잘 나와요.
해충은 천적이랑 짝지어 외우라던데요.
내 짝으로 외우는 게 좋아요. 자주 나오는 총체벌레는 천적이 애꽃노린재고 크기는 1mm 이하예요. 점박 이응애에는 칠레이리응애 온실가루 이에는 온실가루이 좀 벌진 딧물에는 콜레마니진 딧벌이 붙는 대응애가 약 0.5mm로 가장 작고 온실가루 이는 1.5mm 진 딧물은 그보다 큽니다.
그럼 생리장애는요? 병이 아닌데 작물이 망가지는 거잖아요.
대표가 칼슘 결핍이에요. 토마토 배꼽 썩은 병이 바로 그거죠. 흙에 칼슘이 있어도 증산이 안 되거나 수분 이동이 막히면 칼슘이 과실 끝까지 못 가서 끝이 썩어요. 양분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동이 막혀도 결핍이 나타난다 이게 핵심 함정입니다.
굽은 오이국과도 비슷한 원리인가요?
맞아요. 오이국과의 가장 큰 원인은 일조 부족입니다. 빛이 모자라면 당이 과실 끝까지 전류 즉 이동이 안 돼서 모양이 휘어요. 오이가 휘는 게 빛 부족 때문이라는 거죠.
토양 소독 얘기도 자주 나오던데요.
사멸 온도가 단골 함정이에요. 섭씨 60에서 70도에서 바이러스 토양 해충 질산 화성균이 죽는데 암모니아 화성균은 섭씨 100도를 넘겨야 죽어요. 태양열 소독은 한여름 7월에서 8월 쉬는 기간에 집과 석회질소를 넣고 물을 댄 뒤 투명 비닐로 덮어 표면을 60에서 70도까지 올립니다.
정리하면 품마른 병은 세균 시든 병은 곰팡이 칼슘 결핍은 배꼽 썩음으로 짝지으면 되겠네요. 다음 일곱째 강 광환경 가볼까요?
좋습니다. 빛은 광합성의 에너지원이니 가장 근본적이지만 모든 빛이 똑같이 일하는 건 아니에요. 광합성의 가장 유효한 건 적색 광파장으로는 610에서 700나노미터예요. 그 다음이 청색 광의 고녹색이나 노란색 빛은 그리 도움이 안 됩니다.
잎이 녹색인 게 녹색 빛을 반사해서라더니 그래서 녹색 광이 덜 유효한 거군요.
정확히 그 맥락입니다. 광합성의 유효한 빛 전체를 묶어 광합성 유효복사라고 하는데 400에서 700나노미터 범위이고 전체 빛의 약 45%예요. 자외선은 자외선 A가 형성작용으로 키를 낮추고 잎을 두껍게 하지만 자 외선 B와 C는 식물에 해롭습니다.
여기서 시험에 잘 나오는 두 개념이 있다고요. 광보상점이랑 광포화점이요. 늘 헷갈립니다.
아주 중요한 함정이에요. 광보상점은 광합성으로 만드는 양과 호흡으로 쓰는 양이 딱 같아지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순광합성이 0 남는 게 제로가 되는 빛의 색이죠.
남는 게 없으니 그보다 어두우면 작물이 손해를 보겠네요.
맞아요. 광보상점보다 빛이 약하면 호흡으로 까먹는 게 더 많아서 마이너스가 됩니다. 흐린 날 시설 안장물이 약하게 웃자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반대로 광포화점은 빛을 아무리 더 세게 줘도 광합성이 더는 안 늘어나는 지점입니다.
정리하면 광보상점은 본전이 되는 빛, 광포화점은 더 줘도 소용없는 빛. 두 점 사이가 실속을 챙기는 구간이네요.
완벽한 정리예요. 그래서 빛이 모자라면 보광 너무 강하면 차광을 합니다. 두 점을 알아야 언제 빛을 더하고 뺄지 판단하니까요.
인공 빛광원 종류도 시험에 나오죠?
네, 백열등은 원적색이 많아 낮 길이를 늘리는 전조용으로 쓰고 메탈할라이드 등은 자연광과 가장 비슷해요. 고압 나트륨 등은 출력이 가장 높고 적색광이 풍부한데 함정은 500나노미터 이하 청색광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출력은 세지만 청색광이 약하다는 걸 출제 포인트예요.
식물 공장에서 많이 쓰는 LED는요?
LED는 청색, 적색, 원적색, 단색광을 원하는 대로 조합할 수 있어요. 열이 적어 작물 가까이 댈 수 있고 수명도 길고 전기도 적게 먹습니다. 그래서 식물 공장이나 우주 농업에 가장 적합한 광원으로 꼽혀요. 우주 농업하면 LED 기억해 두세요.
시설 안은 햇빛이 통과하면서 손실이 크다면서요?
외부 대비 30에서 60%밖에 안 들어오기도 해요. 그래서 단독 온실은 동서 방향으로 짓고 골격재를 가늘게 하고 표면을 자주 닦습니다. 여기 함정원자외선 차단 피복제는 투과 광량을 늘리는 방법이 아니에요. 오히려 빛을 막는 거니까요.
투광률이 얼마나 떨어지면 생장에 영향을 주나요?
투광률이 10% 줄면 생장은 6에서 8% 줄어요. 빛 손실이 그대로 수확량 손실이라 청소가 중요한 겁니다.
이제 여덟째 강 온도와 습도로 가죠. 변온이라는 게 핵심이라던데요.
변온 관리가 이 강의 꽃이에요. 하루 종일 같은 온도가 아니라 시간대마다 다르게 줍니다. 해 뜨기 한두 시간 전엔 미리 데워 뿌리를 광합성 준비 상태로 만들고 한낮엔 환기로 섭씨 30도를 넘지 않게 하고 일몰 후 4시간에서 6시간은 적당히 따뜻하게 둬요.
일몰 후에 따뜻하게 두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그게 핵심이에요. 낮에 만든 광합성 산물을 잎에서 과실이나 뿌리로 보내는 게 전류인데 이게 잘 되려면 해진 뒤 적당히 따뜻해야 해요. 그리고 새벽엔 가장 춥게 둬서 호흡으로 양분을 까먹는 걸 줄입니다. 낮에 만든 걸 밤에 옮기고 새벽엔 아껴 쓰는 흐름이죠.
전류 비율도 나온다던데요.
낮 동안 약 3분의 2가 전류되고 해 진 후 4-5시간에 나머지 3분의 1이 옮겨집니다. 그런데 초저녁 온도가 너무 낮으면 전류가 막혀서 잎이 짙은 녹색으로 두꺼워지고 줄기만 비대해져요.
작물별 온도 기준도 알아야 하나요?
두 부류로 나누면 돼요. 가지과랑 박과 토마토, 오이, 고추, 멜론은 호온성이라 따뜻한 걸 좋아하고 최고 한계가 섭씨 35도예요. 반대로 시금치, 배추 같은 잎채소는 호냉성이라 서늘한 걸 좋아하고 최고 한계가 섭씨 23에서 25도로 낮습니다.
호온성은 더위에 강하고 호냉성은 약하다, 이렇게 묶으면 되겠네요. 한낮 환기 이유도 다시 짚어주세요.
한낮에 섭씨 30도를 넘기지 않으려 환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광합성이 활발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너무 더우면 호흡만 늘고 광합성은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환기는 습도 조절도 겸합니다.
습도 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네요. 시설 안은 습도가 왜 잘 오르나요?
작물이 증산을 하니까요. 습도가 너무 높으면 아까 말한 잿빛 곰팡이 병 같은 병이 번지죠. 그런데 습도 낮추는 원리가 재밌어요. 공기는 따뜻할수록 수증기를 더 많이 품을 수 있어. 서살짝 난방을 하면 같은 수증기라도 공기에 여유가 생겨 상대 습도가 내려갑니다.
데우면 습도가 내려간다. 직관과 좀 다르네요.
그렇죠. 섭씨 20도 부근에서 온도를 2도만 올리면 상대 습도가 약 10% 내려가요. 그래서 일사적은 날엔 난방 파이프 온도를 섭씨 30에서 40도로 유지해 증산도 돕고 습도도 잡습니다.
스크린 보온 커튼으로도 습도를 조절하나요?
상대 습도가 85% 아래로 낮으면 커튼을 완전히 닫고 95%까지 오르면 최대 15%만큼 틈을 벌려 습기를 빼냅니다. 이걸 스크린 갭이라고 해요.
정리하면 변온 관리로 전류를 돕고 난방과 환기와 스크린 갭으로 습도를 잡는다. 그런데 하루 종일 같은 온도로 두는 항온 관리는 어떤가요?
항온 관리는 난방비 절감 대책으로 부적절합니다. 오히려 에너지를 더 쓰고 작물 생리에도 안 맞아요. 변온 관리가 정답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좋습니다. 아홉째 강, 공기 환경으로 가죠. 공기 중 이산화탄소가 핵심이죠?
맞아요. 공기 조성부터 보면 질소가 약 78%로 가장 많고 산소가 21% 이산화탄소는 아주 적어서 약 0.035% 350ppm 정도예요.
이산화탄소가 그렇게 적은데 광합성 재료란이 중요하겠네요.
바로 그 점이에요. 광합성은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여 탄수화물을 만드니까 이산화탄소가 부족하면 빛이 충분해도 광합성이 멈춥니다. 그런데 닫힌 온실에서 이 농도가 하루 종일 출렁여요.
하루 동안 어떻게 변하나요?
밤엔 작물이 호흡만 하니 이산화탄소를 내뿜어 농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해 뜨기 직전이 하루 중 가장 높습니다. 1000에서 1500ppm까지도 올라가요. 그러다 해가 뜨면 광합성으로 쭉쭉 빨아들여서 오전에 급감하는 데 밀폐 상태면 보상점인 30에서 80ppm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여기도 보상점이 나오네요. 이산화탄소 보상점도 순광합성 0이 되는 그 농도죠?
정확합니다. 빛의 보상점과 같은 개념인데 이번엔 이산화탄소 농도 버전이에요. 30에서 80ppm이 숫자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이렇게 떨어지면 빛은 멀쩡한데 광합성이 멈춰서 손해죠.
그래서 보충해주는 게 탄산10이군요. 언제 어떻게 하나요?
추운 시기 오전 환기하기 2, 3시간 전에 줘요. 환기하면 외부 공기가 들어와 농도가 물거진이 환기 전에 미리 높여두는 거죠. 방법으로는 천연가스나 프로판가스를 태우는 유기물 연소법이 자주 나오는데 가스를 태우면 이산화탄소가 나오면서 열도 나니 난방을 겸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일석이조네요. 그런데 가스를 태우면 유해가스 위험은 없나요?
있어요. 불완전 연소되면 유해가스가 생기는데 판별법이 재밌어요. 천장 물방울 산도가 7 이상 알칼리면 암모니아 가스, 6 이하 산성이면 아질산 가스로 봅니다.
수경재배에선 탄산12 효과가 더 크다고요?
맞아요. 수경재배는 흙이 없으니 흙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공급이 적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보충하는 탄산12 효과가 흙 재배보다 더 큽니다.
정리하면 밤새 쌓인 이산화탄소가 해 뜨면 보상점까지 떨어지니 추운 날 오전 환기 2, 3시간 전에 탄산12를 한다. 마지막으로 열째 강 근권부 환경 가볼까요?
내근권부는 뿌리 주변 흙이나 배지 환경이에요. 뿌리가 양분과 물을 잘 빨아들이게 흙에 삼삼 그러니까 고체인 고상물인 액상 공기인 기상을 맞춰주는 게 목표입니다. 이상적인 비율이 고상 약 50% 액상 25기상 25%예요.
공기가 들어갈 자리가 있어야 뿌리도 숨을 쉬겠네요. 흙 입자 크기도 중요하다고요?
점토는 0.002mm 이하로 아주 작아서 비표면적이 크고 물과 양분을 잘 붙잡아요. 모래는 0.05에서 2mm로 커서 배수와 통기가 잘 되고요. 작은 공극은 물을 잡고 큰 공극은 물을 빼는 역할을 합니다.
흙 속 물 얘기인 수분 장력이 잘 안 잡혀요.
수분 장력은 흙이 물을 붙잡고 있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위가 중요한데 PF 바킬로 파스칼을 씁니다. 여기 함정은 퍼센트는 수분 장력의 단위가 아니에요. 퍼센트는 물이 얼마나 들었는지, 함량이지 붙잡는 힘인 장력의 단위는 아닙니다.
포장 용수량이라는 것도 나오던데요.
물을 흠뻑 준 뒤 중력으로 빠질 물이 다 빠지고 난 직후의 수분량이에요. 작물이 쓰기 좋은 기준점이죠. 그리고 텐시오미터라는 측정기는 토성에 따라 따로 교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흙의 산도 pH도 뿌리에 영향을 주나요?
크게 줍니다. pH가 올라가면 철수가 억제되어 철이 침전돼 뿌리가 못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면 어린잎이 노랗게 변하는 결핍이 나타나는데 철은 식물체 안에서 잘 못 움직이는 원소라 늙은 잎은 괜찮고 새로 나는 어린잎에서 결핍이 먼저 보입니다.
시설 흙은 염류가 쌓이는 문제도 있다던데요.
시설 토양의 고질병이에요. 비를 안 맞고 비료를 많이 주니 염류가 쌓이는데 가장 많은 게 질산태질소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대책은 담수처리물을 충분히 대서 씻어내리는 거예요.
염류가 너무 쌓이면 어떻게 되나요?
전기전도도인 이식값이 4 이상이면 수량이 50% 넘게 줄어요. 소금기가 많으면 오히려 뿌리가 물을 못 받아들이는 역삼투가 생겨 가물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주범은 질산태질소 대책은 담수처리로 짝지으면 됩니다.
배지 소독 온도나 산소 기준도 나오죠?
네. 흙을 섭씨 50에서 60도로 데우면 잡초종자 상당수가 죽어요. 그리고 담액 수경에선 녹아있는 산소를 5ppm 이상 유지해야 뿌리가 숨을 쉬고 고형배 지경에선 공기 비율을 최소 20%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뿌리도 결국 숨을 쉬어야 하니 산소가 중요하군요. 자둘째 시간 핵심을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다섯 강을 관통하는 건 환경 요소마다 왜 조절하는지예요. 여섯째 강 병충해는 품마름병은 세균 시든병은 곰팡이 칼슘 결핍은 배꼽썩음. 일곱째 강은 적색광이 가장 유효하고 광보상점은 본전되는 빛광포화점은 더 줘도 소용없는 빛고암나트륨 등은 출력은 세지만 청색광 부족 LED는 우주농업 최적입니다.
온도 공기근과는요?
여덟째 강은 변온관리가 핵심이에요. 일몰을 따뜻하게 해 전류를 돕고 새벽엔 춥게 해 호흡을 줄이고 습도는 살짝 데워 낮추고 항온관리는 절감책이 아니다. 아홉째 강은 해 뜨기 직전 이산화탄소 최고 오전엔 보상점 30에서 80ppm까지 떨어지니 환기 2, 3시간 전 탄산시비가스 연소법은 난방 겸용이고요.
마지막 열째 강 근권부는요?
흑삼상은 고상 50액상 25기상 25% 수분 장력 단위에 퍼센트는 안 들어간다 pH 오르면 철흡수 억제로 어린잎 황화시설 토양 주범 염류는 질산티질소고 대책은 담수 처리.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함정 위주로 꼼꼼히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빛 온도 습도 공기 뿌리까지 환경 요소를 하나로 꿰면 시설 언해가 훨씬 쉬워지네요.
내 환경 요소는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돼 있어요. 빛이 부족하면 광합성이 주는 것처럼요. 그 맥락만 잡으면 암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설원 예약 기말 대비 둘째 시간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